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갈 것인가, 그 배경을 또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평소하고 다른 좀 내용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 또몇 주간에 걸쳐서 읽은 책이 뭐냐면 다시 만난 예수예요. 다시 만난 예수. 딱 제목 자체가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고 깨닫고 또 결단하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챕터의 그 제목이, 소제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이신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최근에 유행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이 주목받는 아주 얇은 책인데 우리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많이 읽힌 책이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거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그 1세기라는 것은 언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야기죠.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1900이 20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기라는 것은 100년 전.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하루가 어떠했는지를 얇은 책으로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이 뭐냐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러면 그 1세기의 예배는 무엇과 막 혼동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짬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예배, 회당의 모임과 막 섞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성경이, 특별히 신약성경이 그러한 배경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 문화, 그들의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들어봐도 그렇고 많은 책들을 보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5대 제국 이야기, 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뭐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이러한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어떠한 그러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소개하기도 합니다. 말씀 자체가 되게 소중하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 들려졌는가, 누구에게 들려졌는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비유는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감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가운데에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것들, 그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익숙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하죠.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배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비유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또 공부를 통해서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들, 그 시대적인 어떠한 전통들을 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막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이러한 시도가 180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1900년대, 그것도 한 1920년대, 50년대에 와서 이러한 무브먼트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거부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다 치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지금 우리가 드럼, 뭐 키보드, 올겐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신디사이저 뭐 이런 게 가능했습니까, 안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너무 세속적이다고 타락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저 지금 여기 강대상에 올라올 때 여기 신발을 신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여기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목사라고 해도 이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오히려 이렇게 올라올 때에 슬리퍼를 신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으로 지금도 이렇게 슬리퍼를 신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강대상에서 슬리퍼를 신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슬리퍼도 안 신고 그냥 신발 벗고 뭐 양말만 이렇게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색해요.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뭐 쉬운 성경, 바른말, 우리말, 새번역, 표준 새번역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너무 쉬운 말로 읽으면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읽기는 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이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그걸 풀어주니까 목사가 설교할 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로, 성경 자체로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원래는 자연스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고고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고학. 고고학이 뭐예요? 옛날 유물들 발견하는 거잖아요. 성경, 성서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성서 고고학.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18세기, 19세기 이전에는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서 고고학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믿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신약의 이야기,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는 신화라고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18세기까지 우리 서양 우리가 이제 우리도 서양 서방 기독교 영향을 받았잖아요. 기독교는 구약에 대해서 약간 신화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 후반 1900년대에 이제 성지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성지에 대한 어떠한 고고학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폐허예요. 솔직히 다 무너진 터들이에요. 그 무너진 터 새로 교회를 세우게 했지만 다 옆에 보면은 원래 이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무너진 교회의 흔적들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비잔틴 시대의 교회예요. 비잔틴 제국. 이 비잔틴 제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터키, 트르키예,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의 원래 수도가 원래 그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거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동로마 제국이 원래 로마는 로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전에 이 로마 제국을 수도를 동로대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다 옮겨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로마의 제국이 번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동로마 제국을 한 395년, AD 395년에 동로마 제국은 큰아들한테, 황제가 동로마 제국은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서로마 제국은 둘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 동로마 제국이 바로 비잔틴 제국인데 그 비잔틴 제국 때에 왕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헬레나의 왕비예요. 헬레나. 이 콘스탄티노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가 바로 자기 어머니를 많이 서포트해주고 어머니를 후원해주고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흔적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 성지순례에 가면은 이게 비잔틴 제국 시대에 세워진 교회인데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융숭한 동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이 한 1500년대까지 동로마 제국이 나라를 유지해요. 자, 그런데 서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하냐면 476년에 멸망해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역사가 로마의 교황이 꾸준히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결되어 오니까 우리가 이 로마가 동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했고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그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 로마를 침공했을 때에 황제를 폐위시켜요. 그러면서 그것이 476년인데 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 1453년까지 동로마 제국은 그 나라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 누구에게 어디에게 멸망했냐면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했어요. 오스만 제국은 어떠한 나라냐면 이슬람 문화예요. 그러니까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오스만이 함락하면서 무엇을 다, 어떠한 흔적들을 다 없앤 거예요. 교회의 흔적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꿨다가 그나마 다시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원래 처음 그들이 함락했을 때는 모자이크를 다 그냥 뭐죠? 페인트 칠해가지고 가려봤다가 이제 원래 여러분 뭐 너무 역사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오스만 제국이 지죠. 그러면서 이 터키가 이렇게 다시 그 왕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세속 국가로 세워질 때에 그리스가 그 이스탄불도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성 소피아 성당을 원했어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고 우리가 박물관으로 하겠다 하면서 그 원래 세워졌을 때의 예수님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보여준 거,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천으로 딱 가려놨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흔적들이 동로마 제국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극심한 탄압을 받는 이 로마의, 그러니까 동로마의 흔적들이 싹 없어졌지만 이제 고고학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도 좀 찾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이 계속 유지는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신약 성경의 배경은 어디예요? 동로마 제국이에요. 하지만 기독교가, 서양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는 이미 동로마 제국의 지역들은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시대적으로도 너무 낙후했고. 자, 그런데에 제국주의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제국주의가 식민지 그러한 것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얘기하면은 뭐 시리아, 리비아 막 그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고고학 옛날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성경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 흔적들을 발견해내면서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서 고고학이 확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에서 1950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균형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 이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너무 이 성경이 진리다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신앙의 문서이지 고고학적으로 완전 무결한 어떠한 검증된 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공부를 가지고 여기다, 여기가 바로 여기야, 뭐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아라라산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다, 지난번에 터키 우리 순례 갔더니 그 가이드 한 분이 그 노아의 방주 있던 분이 바로 터키 뭐 저쪽 어디 있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거기를 꼭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주장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보통 그 시내산을 이야기하는데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대요. 이집트에 있는 그 지금 우리가 많이 가는 그 시내산이 아니라 원래 진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곳이 어디냐라고 주장할 때에 그것이 어느 쪽이 진리인지는 솔직히 지금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일 뿐이지. 하지만 동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고고학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동시에 지금 어떠한 고고학적인 주장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해할 분은 없겠지만 또 중요한 거니까. 창조과학하고 창조신앙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것으로 완전히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다가 보면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예수.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예수. 이거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분입니까? 실존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이 단어가 우리 보수적인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일 것 같아요? 원래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역사적인 예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왜 역사적인 예수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신앙의 예수하고 역사적인 예수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신앙의 예수로, 신앙의 예수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백하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1세기에 갈릴리 유대에서 활동한 그 유대인의 선지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소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예수, 1세기 그리스도인, 1세기 교회 이야기, 1세기 예배 이야기는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좋은 의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옵니다. 1800년대 후반에 19세기 말 20세 초에 막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 미국 장로교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렇게 보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회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단이에요. 그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이러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좀 허구니까 진짜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 도덕, 윤리에 맞추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성서 비평, 본문 비평 뭐 이런 거예요. 막 그런 또 문법적으로도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나왔지만 특별히 사복음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온 건데 이것은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뭐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본래의 말씀만을 이제 추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빨간 거로 딱 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막 여러 가지 그 문맥적인 것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나중에 껴놓은 것 같은 것들, 나중에 집어넣은 것들은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것만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인 예수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이제 이게 1980년대 이후에요. 1980년대 이후에 예수님이 속했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동체예요? 종교 공동체. 유대교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무브먼트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유대교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는, 유대 전통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는가. 그래서 기적과 부활을 완전히 빼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이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총독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관계는 어땠는가? 막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빙빙 돌려서 한 얘기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있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보다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동로마 제국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정교회로 그리스 정교회, 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이러한 정교회들은 아르메니안 뭐 계열로 해가지고 뭐 정교회의 전통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정교회가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후신인 서로마 제국은 뭐 400년대에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회는 멸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참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문 닫을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트리기에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그 융성했던 웅장했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씨가 말랐어요. 진짜 이런 표현을 하기 죄송합니다.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1%도 안 돼요. 500년이라는 시간 역사 속에서 교회의 흔적들은 남아있고 그 흔적들을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먹고는 살지만 교회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는 나라는 멸망했을지라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중세에 얼마나 타락합니까? 얼마나 타락해?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문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존 낙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장 큰 이단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 고고학적인 예수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1세기 100년, AD 100년 이전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한 이단이 뭐였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해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그 인성, 너무 예수님을 막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막 예배하다가 보니까 뭐가 딱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신성이 신학적으로 왜 중요합니까? 뭐 신학적인 걸 떠나서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은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진 그 육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신성도 중요한 거고. 자, 그런데 처음 왔던 그 이단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통은 이제 가연설이라고 해요. 가연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다. 가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진짜 인간이 아니었던 가짜 인간이었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정말 중요한데, 또 동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병자를 고칠 때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삶이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로가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래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경험하겠지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고민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그러한 내 마음에 있는 그 고민들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보시지만 세상적인 재미있는 것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여러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